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먼저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은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나름 설명은 됐는데 그냥 마음에 잘, 왜 그랬을까?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구절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좀 이해 안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왜 하나님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인류가 타락하는 빌미를 제공했나, 뭐 이런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삼위일체와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 그런 구절도 좀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신약 성경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교회에서,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 뭐 이런 구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명백히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뭐 그 사실 가지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굳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많이 증거되고 있고 설명되고 있는데, 구절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지나지 않은 인간을 위해서 굳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죽어야 될 이유가 어딨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죠. 뭐 사랑해서 그렇다지만 뭐 굳이 마치 우리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들고양이를 위해서 죽어줬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바퀴벌레를 위해서 죽어줬다, 자기에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지어진 존재를 위해서 죽어줬다라는 것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사랑 자체가 이해가 안될 정도죠. 오직 유일한 이유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다, 딸로 삼았기 때문에 죽어줬다는 거죠. 아들과 딸로 그냥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죽어주었으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와 똑같은 능력과 고난과 풍성함을 누릴, 예수와 또 코어 오브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에 명백히 돼 있듯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점에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하면서도 뭐큰 하이라이트는 아니지만 또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굳이 먹으려고 했을까, 먹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듯이 우리가 뭔가 금한 것을 굳이 할 때에는 되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물건을 훔친다든지 나쁜 짓을 할 때에는 그만 그 결핍과 부족과 뭔가 너무 필요한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기고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담과 하와인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에덴 동산이 퍼펙트 플레이스잖아요. 검은 보석 다 있고, 그 당시에 생명의 권능이라고 하는 물도, 강물도 네 개나 거기서 에덴 동산에 출발하고, 물도 풍족하고, 그리고 우리들처럼 인간관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그럴 수 없이 완전 자기와 똑같다고 말할 만큼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고, 인간관계 갈등 없지, 뭐 부족한 것도 없지, 검은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지, 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가 부족했어? 하나님이 죽는다 하고 하는 불구하고 그 무모한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위협해서 겁을 줘서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사탄이 유혹했지만 위협하지는 않았거든요. 말만 했을 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위협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아담과 하와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위협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비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도 그 무모한 일을 왜 했을까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죠. 그냥 뭐 지나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들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질 정도 인텔리전트한, 아무 똑똑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능이 있는 그들이 왜 무모한 그 일을 했을까냐, 그게 어떻게 보면 궁금한 일 중에 하나죠. 답은 성경을 보면 쉽게 나와요. 사탄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따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대단한 유혹이었다 이 뜻이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대단한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던 세상, 소위 말하는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기준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냥 행복한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완전한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별 것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완전한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도 그걸 다 버리고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되는 존재를 택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다는 것을 그렇지 않고서야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엄청난 결단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말할 수 없는 대단한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성경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glory, 영광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잖아요.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이 이 모든 영광을 국민들에게 드립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모든 사람의 앞에 드러난 대단한 일들을 했을 때 우리 영광이라는 말을 써요. 동네 축구회가 이겼다고 영광 이렇게 물론 뭐 재미있어 할 수 있지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런 단어가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 큰 일,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고 알려졌을 때 그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뜻은 하나님이 그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것들이 보여지고 경험되고 드러났을 때를 우리는 그 경험한 사람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대단함을 본 거죠. 그걸 보니까 지금 에덴 동산이 이게 아무리 좋아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처럼 이 배설물이다. 세상에 유익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정도로 그 주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면 영광을 보면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떠난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가장 아쉬운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렇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께 갈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볼 수 없다.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 그 영광에 나아갈 수 없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똑같이 로마서에 보면 가장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지혜롭지만 어리석게 된 모습을 이렇게 말했어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엄청난 영광을 버리고 그 가치 있는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다른 것들, 세상의 부와 성공과 인기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해피니스, 행복이 중요한 그걸 택하는 것은 바보고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렇게 그런 것이죠. 하나의 영광보다도 그 외 다른 것들을, 이 영광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다. 지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 살아간 정말 지혜로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했지만 그게 거짓이 발각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쫓겨나면서 에덴 동산의 삶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영광의 밑에 부산물 같은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온 이후에 가장 아쉬웠던 것, 가장 후회되는 것,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제일 아쉬웠어요. 에덴 동산에 나오게 된 것도 고통스럽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장 미련이 남는 것은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는 제일 아쉬움, 제일 힘든 일이었을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지만 놀라운 것은 그렇게 떠난, 죄를 지어 떠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파트를 일부일지라도 맛볼 수 있는 그 웨이, 그 길을, 문을 이렇게 마련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죄를 지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죄인인 우리들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셨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예, 우리 윤신 집사님 말했죠. 예배. 예배가 죄인인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내가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예배에 많은 리미테이션이 있는 구약시대, 많은 예배에 제한이 있는 구약시대일지라도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42절, 43절에 보면 이는 예배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는 가운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예배드린 장소거든요.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 영광을 거기 뭐 보이겠다는 거죠. 특별하다.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좀 예배 시간 좀 이 시간 좀 공부 좀 덜 하고 돈 많이 벌고 여러 가지 내가 이 세상에서 쉽게 말해 이 세상의 검은 보석을 좀 모으에 도움될 수 있는 효과적인 시간을 보낼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걸 다 뒤로 하더라도 좀 성적을 좀 덜 놓고 공부 좀 돈을 좀 덜 벌 수 있고 커리어를 좀 덜 쌓을 수 있지만 예배 자리를 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했을 때는 영광을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면 기꺼이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죠. 근데 의무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 드린 것만큼 수지 맞는 인생은 없거든요. 예배 드린 그 순간만큼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을 얻는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심지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말하겠다 하셨으니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완전한 예배를 열어놓은 이 시대에 예배의 자리는 더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예배를 얼마나 강조했는가는 오늘 본문이 그대로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았고 그것이 이제 조금 있다 모세시대에 드러났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약속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영광을 맛본 사람이었고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그걸 맛보지 못한 상태에 태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너무 강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하다. 오죽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걸 따먹었을까 하면서 그런데 그 내가 경험한 그 영광을 물론 파틀리지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용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가 있고 자리가 있는데 그 예배란다. 가인아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아벨아 정말 예배를 드려야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GC에서 시험 치고 A레벨 치면 대학 가는 게 중요한데 근데 있잖아 예배들이 중요해. 지금 당장 승진해야 되고 자격 따고 다 중요한데 그렇지만 뭐 몇 달은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렇게 할 마음도 같지 뭐 그게 아니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에덴 동산의 검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광이야. 근데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놀란 자리를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이 많아 주셨는데 그건 예배야. 가인아 아벨아 정말 예배를 드려야 돼. 이거를 강조한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식 낳은 이야기 바로 하면서 자식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딱 하나만 기록했어요.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강조했으니까 그 자녀들이 그걸 했겠죠. 열심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듯이 가인은 예배했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예배를 하나님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인은 예배 드렸지만 부모님이 생각할 만큼 예배에 헌신하지 않았던 것이고 아벨은 정말 그것을 헌신했던 것이었죠. 물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 흔히들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받지 않았다, 제사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예 뭐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중요한 원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만 본다면,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오늘 본문 9절에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 네가 선을 행하면 그럴 수 없지. 네가 지금 얼굴 붉히고 그럴 입장이 아니잖아. 지금 죄가 너를 사로잡을 만큼 너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 자체가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었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악한 존재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 이렇게 가인이라는 존재를 하나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재물의 문제보다는 가인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자였거나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아줄 수 없었다는 것이 그냥 본문상 본다면 더 옳은 것이죠. 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제사를 받았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고, 너무 화가 나서 어떤 들판에 가서 말다툼하다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동생을 돌로 쳐주게 된 결과까지 나게 되었어. 어떻게 가인은 별로 영적인 것 같지도 않고 악한 가인인데 어떻게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제사를 받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그 영적인 존재의 그런 감각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의 영광을 아벨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늘 간증했고 자기는 동생만큼 예배드리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된 것이죠. 예배는 영광을 경험하는 자인데 자기는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하는 거죠. 근데 아벨은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백할 때 14절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겠다. 주님께 쫓겨나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러면 가인도 주의 낯이라는 주의 그 영광을 맛보는 사람이었어요. 일부라도 예배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아담과 하와의 수하에 있었고 또 그래도 예배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형식적으로 드렸든지 뭐 드렸든지 간에 그래도 예배의 뭔가 그 느낌을 받는 거죠. 영광의 그 그림자라도 맛본 곳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떠나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두렵다고,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엄청난 죄에 대한 공포감도 몰려오고 그렇거든요. 하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이었지만 아벨 같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그 교회만 나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 신앙생활에. 근데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면 완전히 불신자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그 예배 공동체에 있으면 그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가인은 하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 생활을 못한 것이었어요. 아벨은 대신에 그걸 너무 경험했고 예배 들을 때만 들고 나서 계속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니까 이 가인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럴까? 자기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았구나. 그걸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 당신이 집중하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액티비티, 예배에 하나님은 애정을 가지고 당신을 드러내고 만나주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세상에 영광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화려함이 있는 거잖아요. 대단한 것들인 거잖아요. 그것에 몰입하거나 그게 중독되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영광을 알아야만, 맛보아야만 세상에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거기에 위축되거나 비교의식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영광을 경험해야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의 영광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마땅히 내려야 될 결단들, 포기해야 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세상의 성공을 포기할 때도 있거든요. 남들 다 아는 것을 안 알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그 포기하는 마음으로 안 하게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하나님 뜻대로 내리는 결단들, 뜻대로 살아가는 힘은 그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결단은 그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인물을 보면 하나의 영광을 다 경험하고 시작해요. 출발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우르를 떠나는데, 여러분 갈대우르는 잘 알지만 메소포타미아 분명히 그 발생지잖아요. 갈대우르라는 것이 브리티시 뮤지엄 가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유물이 그대로 브리티시 뮤지엄이 있는데 대단해요. 엄청난 건물로 치장된 화려한 도시였어요. 문명지역. 오늘날 강남이거든요. 우리 한국 요즘 강남이 제일 잘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남의 빌딩 수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노후 아무 걱정 없었어요. 부동산 많이 있었어요. 주식할 거 없이 모든 다 완벽한 사람이었어. 아이만 없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을 떠나라는 것은, 떠났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에요.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생고생을 하잖아요. 텐트 생활하죠. 좋은 집 다 버리고 평생을 텐트 생활하면서 외국인 그 당시에 본국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인데 보디가드를 둘 만큼 자기 아내를 여동생 속일 만큼 두려웠으니까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확실하고 도무지 인간적으로 인간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기꺼이 그 결정을 하고 나가잖아요. 어떻게 그 가능해요? 그게 그냥 결심만도 될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 이유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 보면 스데반의 한 설교에서 잘 나타나요. 스데반이 말하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서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고 말했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결단을 가능하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콜링받는 것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전에 베드로는 수차례 예수를 이미 만났었어요. 이미.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로 나가게 됐던 이유는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해서 빈 건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딱 그때 나타나셔서 가지도 못하게 베드로 집에 딱 서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 보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 해가지고 고기를 엄청나게 잡잖아요.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되게 이상한 반응을 해요. 우리 같으면 어땠습니까? 갑자기 밤새도록 고기도 못 남았고 평생의 수입이고 돈 벌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인데 그게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손잡고 우리 동업합시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죄인입니다. 동업은 그냥 저를 떠났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 경험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본질을 알죠. 자기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이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낚는 이 부, 성공,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죄인임을 알고 감당이 안 되니까 떠나달라고 이렇게 하죠. 제대로 영광을 경험한 사람을 주님이 떠날 수 없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물고기 낚는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낳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내가 너를 인생을 만들어주겠다 해서 그 제자로 이렇게 콜링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충만한 그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성전에서 늘 똑같은 성전인데 그날은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엄청난 이 문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이사야가 겉에 듣는 척 하면서도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사야는 평생 생고생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냐 톱으로 배가 반쪽 잘려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그 일들을 어떻게 무모하게 평생에 아무 보상도 돌아오지 않는 주의 사역자로서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을까? 그거는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에스겔도 우리가 최근에 에스겔 설교했지만 그 시내가에서 그 포로된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에스겔도 죽을 때까지 생고생했죠.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주의 길을 가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교회 좀 잘 다니냐, 교회 좀 봉사하느냐, 세상에서 인정하면서 교회 좀 섬기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대가 지불 포기할 일들 많은데, 불편을 감수하고 힘들지만 희생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단순한 열심, 뭐 착한 마음 이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세상의 영광을 바울 고백처럼 똥오춤처럼 가치가 완전히 없는 것처럼 전환이 되어야, 그 정도 영광이 분명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했던 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했어요. 17장 22절에 또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내게 준 영광을 저들에게 내가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그가 쓴 서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영광을 언급해요. 17, 18절에 자녀라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영광을 알아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현재의 대가 지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실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부분적이라 맛본 사람들은 기꺼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그거 다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포기하고 뒤로 한다 할지라도 전혀 서운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희생한다, 주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 산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기꺼이 주의 힘든 고난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맛을 보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를, 이름을, 그분만을 높이는 자리인 예배에, 가인 같은 정도의 태도가 아니고, 예배 드렸죠. 가인은 창랑도 했을 것이에요. 헌금도 드렸을 것이에요. 짐승을 그 아벨은 마쳤지만 그런, 그래도 곡식의 제물을 드렸잖아요. 다 예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예배를 해도 한 사람은 진짜 영광을 진하게 경험하고 한 사람은 대충 부스러기 같은 영광의 그림자 정도를 경험하는 정도 위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나와요?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가인의 후예들은 다 세상에 다 성공했어요. 재벌이 되었고 또 대단한 음악가가 되었고 대단한 기술자, 세상에 조상이라 하면 넘버원들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what? So what? 세상에 성공해서 뭐? So what? 하나님은 관심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도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벨의 물줄기, 셋의 후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처럼 300년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삶을 택할 것인가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타락한 이후에 그 위에 바로 이어진 사건 속에 하나님은 두 길에 대해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세상에 성공하는 잘나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중요한 인생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유명하든지 안 하든지 별로 관심 없고 뭐 그건 주는 대로 사는 것이고 최선을 다할 뿐이고 오직 더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찾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느냐, 영광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살아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가 계속 내 안에 유혹이 되는 사람들은 백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나는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매니저 된 게 아니에요. 예배에 헌신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맛보아야만 그냥 자연스럽게 매니저가 되고 그게 가치 없게 그냥 보여지게 되는, 그 멘탈이 되는 것이고 가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개인이 수많은 삶의 이슈와 문제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반드시 여기에 이 시간 이후로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머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맛보게 해주실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매일매일 집에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져요. 매일매일 영광을 얻어요. 맛보아요. 그래야 하루하루를 꼭 수요일이나 주일 말고도 여러분 일상에서도 삶을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런 담대함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살아나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